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큐티 본문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주님의 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심지어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한 생명이 살아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살린 사람과 살아난 사람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살기가 느껴집니다. 25절 상반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있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아버지에게 다시 가야 하고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야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을 말씀으로, 비유로,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의 시간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미움받으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산하는 여인들, 우리 집사님들 다 경험하셨죠. 예. 아이를 막 해산하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두렵죠. 예. 그 아이를 낳을 그 고통, 두려운데 해산하고 나면 어때요? 예. 그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요. 막 기쁨이 있어요. 저도 첫 아이를 중국에서 낳았습니다. 중국 북경에서 낳았는데 중국의 병원은 한국과 같지 않고요. 아이를 낳으면 바로 아이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아이 셋을 낳으려고 했다가 중국에서의 첫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서는요, 우리 하나만 낳자. 예. 그랬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통해서 그 기쁨이 있으니까, 예, 그 해산하는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예, 둘, 셋. 그래서 제가 3남매를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농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굉장히 잘 와닿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도 설교 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제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농부,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근데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을까? 사과나무로 비유를 해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사과 농사를 한 8년 지었거든요. 그러나 모든 과실수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성경에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는지, 그리고 사단이 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했는지 현지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돌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 포도나무로 왜 비유하냐면 이스라엘의 대표 과일이 포도입니다. 극상품의 포도가 헤브론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에서 가지치기 당한 가지는 밖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곧 말라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립니다. 저는 이 일을 8년 동안 해왔습니다. 작년 3월까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사과나무로 예를 들어보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도장지라고 합니다. 모든 나무의 가지는 정부 우세성에 의해서 다 하늘을 보고 고개를 쳐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주인 되려고 대장 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드는 가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가지를 이제 소위 말하면 저는 이제 도둑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맺지 않고 자기 몸집만 키웁니다. 나무는 크게 자라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가지를 겨울부터 봄까지 가지치기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한 가지 전부 다 가지치기 하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 쓸만한 가지는요, 옆으로 눕힙니다. 하늘을 보고 올라가는 그 가지를요, 90도로 눕혀서 유인을 해주면 다음 해에 꽃눈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지를 90도로 눕히려면 무거운 추나 끈으로 메어서 늘어뜨려야 합니다. 90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힘이 세면 셀수록 더 무거운 추를 달아야 합니다. 더 세게 줄을 메어서 당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추나 끈이 그 가지를 파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제가 가끔 이렇게 끈을 메어서 밑으로 당겨줬는데 그것을 미처 제때에 빼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살에, 예, 그 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혹시 살 베어보셨죠? 예, 이렇게 살 찢어지면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좀 뭔가가 들어가는 그런 듯한 것인데 이게 그냥 눈으로 봐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 이게 들어갔구나. 왜 그러냐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가지는 쭉쭉 자라지만 옆으로 느린 가지는 천천히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는데 그 끈이나 거기에 걸어뒀던 이 추가 거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지는 크면 이제 그 끈이나 추를 예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먹는다 그래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픈 시간, 그 무거움, 그 힘듦, 그럼에도 그 시간을 그 가지는 버텨야 됩니다. 그 버텨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는요, 고개를 위로 쳐들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 하나에 적게는 200g에서 좀 무거운 것은 500g의 무게가 됩니다. 이 가지의 사과가 하나만 달려도 한 200g에서 500g의 무게로 네, 이렇게 가지가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의 사과가 하나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요. 두 개, 세 개, 다섯 개. 어떤 가지는 열 개까지도 달립니다. 그럼 이 가지가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축 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가지는 고개를 위로 쳐드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가지가 처지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농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지가 축 처지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가지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나무로 또 받쳐주기도 합니다. 그 가지가 감당할 만큼 속아주기도 해요. 꽃을 피울 때 꽃을 따주기도 하고요. 열매가 되었을 때 적과를 해주기도 합니다. 진짜 맛있는 또 극상품의 사과나 포도 이런 과일들은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비와 바람, 태풍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지들이 비나 바람, 태풍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매가 너무 많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는. 대장 되려고 하지 않으면 돼요. 특별한 가지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많은 가지들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되면 됩니다. 태풍을 이기려고 버티면 가지가 부러져요. 바람이 불면 반대 방향으로 조금 누우면 됩니다. 그러면 태풍이 와도 가지가 꺾이지도 나무가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가지는, 교만한 가지는 가지치기 당할 수도 있어요. 태풍과 맞서서 싸우다가 가지가 부러져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저 농부가 만들어주는 대로 가지 쳐주는 대로 열매를 솎아주는 대로 그저 자기 자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장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힘들어도 양육 받기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동안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말하는 그때,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때란, 그날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또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럽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직접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죄인인 우리가 100% 오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여러 번 수없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해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듣고 큐티했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제 비유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겠다라고 하실까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같습니다. 사과 농사를 한 8년 정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약재료로 써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지자의 제자가 되려면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하고 여러 제자들 같이 묵묵히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서 절대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범한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는 열매 맺지 않은 가지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대장이 되고 싶었어요. 제 정체성이 가지이면서도 제가 가지가 아니라 나무가 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개척교회를 버리고 열매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지도자, 대표의 자리를 탐하며 협동조합을 만들고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고 일반 회사를 만들고 수도 없이 그렇게 세상에 기웃기웃하며 세상의 일을 하며 세상의 자리를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살았던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모든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저는 가난이 싫어서 돈을 쫓아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지옥불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도 할 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 던져질 그 순간에 제가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받았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선지자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큐티인으로 매일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계십니까? 말씀이 소화가 잘 되어 매일 나의 죄가 보이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친히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때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닌 밝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28절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29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년을 주님과 동고동록하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못 알아듣던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해를 하고 믿는 겁니다. 이때의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 10월 24일에서 27일 날 있었던 제5회 띵크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주일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어요. 룻기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았더라 남았더라 자꾸 목사님께서 남았더라 남았더라 말씀하시는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산 땅도 다 날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사기꾼이라고 말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이 남았더라, 남았더라, 남은 것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 1대1 양육 5주도 받았어요. 그리고 평신도로 부목자님께 10주 띵크 양육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또 16회 띵크 목회자 세미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 교사도 받았어요. 그런데도요, 이게 이 구속사의 말씀이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두 분 웃으시는데,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될 듯 말 듯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구속사가 이해가 다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해가 되었던 구속사가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아, 실례합니다. 세속사였습니다. 예. 나는 구속사 다 이해한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미안하대요. 예, 세속사였대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목장에서 목원으로 있으면서 맨날 아내와 싸우고 아내 탓만 했었습니다. 예. 그뿐이 아닙니다. 양육교사 받고 있는데도요. 제가 죽는다고 하고요. 나는 목사 서원 안 했고 제 아내가 사모 서원했거든요. 나는 목사가 된다고 될 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서원하지도 않았다니까요. 네. 오늘 아침에 딱 설교하러 왔는데요. 예전에 목자님이 오셨어요. 저 천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싸움을 계속 봐주셨고 제가 아내와 맨날 싸움할 때 네, 말려주셨고 그리고 제가 네, 죽는다고 우리들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죽을 거라고 자살 소동을 벌였더니 이 벌떼 공동체에서 그 깊은 밤에 벌떼같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벌떼같이 저를 말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속사가 깨달아지니까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저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구나.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 인생, 제 가족사. 아버지가 제가 12살 때 자살하시고 저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욥 같은 내 인생. 욕 아닙니다. 욥기의 욥. 그 욥 같은 내 인생이 아 이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가정중수 말씀묵상 운동을 하는 우리들 교회, 대우리들 교회에 제가 부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이제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 얼굴 평안해 보입니까? 예, 평안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이 사명인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 운동을 위해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겠다. 선지자의 제자처럼 내가 평범한 한 사람이 되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는 평범한 제자, 절대 순종하는 제자, 들은 말씀이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그런 아버지가 자살하시고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서 그런 건달 생활을 했던 제가 저에게도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 비밀이 바로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도 저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왜 나의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구속사가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있었다니까요. 제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맨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어? 너무 깊이 빠지면 못 써. 주일 설교만 좀 더 듣고 녹취하고 해. 그랬더니 2003년도에 그 목사님의 말씀들, 2005년도에 목사님 말씀들, 그 말씀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말렸어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그러나 제 마음에 그래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 저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자님과 목원들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세 번째, 환난을 잘 당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하니까 이제 이해하고 알아듣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아, 그래, 이제 믿기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믿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다시 되물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니, 이제 드디어 3년 만에 말씀이 열리고 있는데 주님은 다 각각 제 곳으로 너희가 흩어진다고, 나 혼자 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고백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 그건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구속사가 100%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이 33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고별 설교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런 환난 당하고 있지 않지만 이 들은 말씀 가지고 너희가 환난 당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한 이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게요, 유명한 찬양 여러분 아세요?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그런 뭐 찬양이라 그래요. 담대하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 이 찬양만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내 걱정하지 마라.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단다. 내가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미리 들은 말씀으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질병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물질, 건강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주 안에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말씀을 깨달아도 환난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구속사의 말씀 깨달았는데요, 저에게 끊임없이 환난이 있다니까요. 예. 제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막차 타고 나가가지고요. 첫차 타고 들어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막차 타고 나가갖고 첫차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빠, 술을 먹어도 술이 안 취해. 다 제 삶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제가 술을 마시고 다닐 때 술이 안 취해서요, 밤새 술을 마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말술이었어요, 말술. 술도 막 짝으로 먹고 그랬어요. 제 삶의 결론이에요. 제가 이 자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고 우시하고 이렇게 손만 이렇게 올려도요. 얘가 112에 신고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그리고 그걸 이렇게 켜놔요.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제가 요즘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요. 저의 분노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서 제가 그 자녀에게 화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술을 3병 먹고 1대1 양육을 받으러 갔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너 별짓을 다 하고 다녀도 좋은데 교회에 꼭 붙어가라. 아빠 화 안 낼게. 목장에 꼭 가라. 양육 꼭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화를 안 낸다니까요. 막차 타고 나가는데도 화를 안 내요. 아침에 들어오면요. 제가 안아줍니다. 살아서 돌아와서 고맙다. 그러니까 얘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늦어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싫은데도 목장에 붙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얘기하면서도 큐페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육까지 받고 있어서 아, 이런 게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환란이 끊임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의 고백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장 모임에 탐방을 갔습니다. 자녀들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몇 년을 그 자녀가 어머니를 때리고 욕하고 어쩔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하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요, 자녀가 지체장애로 또 사춘기를 겪으면서 또 조현병으로 그렇게 발전해서 41년 동안 그런 환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동일한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41년 겪고 있는 분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 여전히 그 환란 있지만 그 환란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희 목사님처럼 영생 화장품을 듬뿍 바른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며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목장에 잘 붙어가는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 자녀, 부모 때문에 여전히 사고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물질 문제, 질병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 되고 성령이 스승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의 환경이 어떠하건 과거가 어땠건 들은 말씀으로 절대 순종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 되어 지금 당하는 환란에서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전한 환란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매일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구속사의 말씀을 저렇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환란을 잘 당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조롱과 수치를 받고 환란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주 안에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롱과 수치와 환란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늘 자살을 생각했던 죄인입니다. 살려주신 말씀을 매일 꼭꼭 씹어 먹으며 주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환란과 환경을 벗어나려고만 했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며 환란 중에도 담대하고 주 안에서 평안으로 누리라는 주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팔복산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팔복산 기도회를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구속사의 말씀을 매일 꼭꼭 씹어 먹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저와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비유로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구속사의 말씀을 매일 꼭꼭 심어먹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형원히 여긴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아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남편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자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주님께서 참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날마다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구속사의 말씀이 하나님 날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들이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달을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살아남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보러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기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뻗어 나가는데 더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큐티인을 보면 사는데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 사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이 강에서 바다로 우리나라 곳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멘.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팔복산 기도회 가운데 구속사와 팔복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해석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 중수와 말씀 묵상 운동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말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혼하지 마라 낙태하지 마라 진정한 가정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소리 외쳐 하나님이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 중수한 말씀 묵상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이 큐티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 곳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곳곳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팔복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팔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삶이 해석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사역으로 더 많은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고 더 많은 지역이 살아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교회가 하나님 우리나라 곳곳에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땅에 썩어져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우리 각 목장 목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부서 부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원님들을 사용하시고 초원님들을 사용하시고 마을님들 목자님들 우리 목원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씨가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나라의 약법들이 철회되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구 절벽 이 시대에 출산율 0.6%인데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생명을 낳는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을 낳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세워진 하나님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이여 세워진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나라 이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의 정치와 이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역의 갈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를 하나님 물고 뜯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적하며 내가 옳다고 네가 틀렸다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라 이민족의 정치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씨가 있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라의 악법들이 철회되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구 절벽시대입니다. 출산율 0.6%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연율 세계 1위입니다 하나님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